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다행히 저희 교회는 매년 11월에 지키는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고 우리의 고유한 추수절기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된 날짜를 선택해서 나름대로 지키고 있는 주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 행사를 치르면서도 단순히 미국식으로 정해진 그 날짜에 형식적으로 맞추는 일, 그리고 절기 헌금을 한 번 하는 것 정도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다 채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교회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접근을 통해 그 사건이 단지 날짜 산정을 위한 기준 외에는 별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성경적인 맥락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연결이 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620년 8월 102명의 일단의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미국 땅이죠.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왕노릇하는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진정한 지상적 예표가 되는 순수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을 가지고 정든 고향 산천을 떠나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아주 과감하게 뛰어든 용기 있는 신실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오늘날 성공회로 알려진 영국 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회는 개혁교회이면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는 수장의 자리를 영국 국왕이 차지하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의 교회 구조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들도 중세 천여 년 동안 묵어내려온 온갖 부패한 가톨릭의 전통, 잘못된 미신적 교리들을 상당 부분 거부하고 철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교회가 탄생되는 과정 속에서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정치적 동기 때문에 성공회는 구조적인 개혁교회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었고 결국 부패한 카톨릭교회의 여러 가지의 미신적인 예배와 의식, 특히 계급 구조적인 교회 정치를 계속 고수하고 유지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는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실 형식적인 예배의식의 개혁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개국 구조적인 그 틀에 타파는 당시 종교개혁가들에게 있어서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회로 대표되었던 영국교회는 오히려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혁의 요구 앞에서 구조적인 저항과 끊임없는 박해를 통해 참신한 그리고 신실한 개혁자들을 아주 중대한 위기로 몰아넣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특히 국왕이 성공회에 가장 우두머리로 앉아있었기 때문에 성공회는 아주 막강한 정치적 힘, 즉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여 매우 가혹하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신실한 개혁자들과 교회들을 매우 거세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의 개혁가들, 즉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전혀 모순된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성공회를 계속 교회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 성공회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왕노릇하는 제대로 된 참다운 진정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 앞에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다수의 청교도들은 비록 교회가 아무리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회의 표지가 살아있는 한 그 공동체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타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브루스터를 비롯한 소수의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주장에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는 신실한 신자들의 노력과 그 섬김과 희생을 무자비하게 불법 부당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성공회는 결코 참 교회일 수가 없으며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인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런 거짓 교회를 즉시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이루어내는 것은 참된 신자들의 마땅한 도리요 책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혼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역사를 다루고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였던 이 청교도들의 입장을 분리주의적인 시각으로 매도하는 경향들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드러난 주장이나 어떤 명분, 그리고 어떤 외적인 태도나 그런 행습만을 보고는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양편의 주장이 숨기고 있는, 담아내고 있는 그들의 내면에 담겨있는 그 동기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들 모두가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진정 위한다는 그런 순수한 동기와 선한 목적이 있었다면 양편 모두 당시 상황에서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성공회를 탈퇴했던 그 소수의 개혁가들은 새로운 교회를, 참되고 진정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아주 당찬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모든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강력한 정치적 힘까지 견제하고 있던 이 성공회가 이 개혁가들의 그 움직임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극심한 방법을 동원해서 성공회를 거부하고 있는 청교도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해하며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들 개혁가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수호한다는 그 사명을 붙잡고 아주 혹독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내게 됩니다. 정부 당국의 정치적인 박해, 그리고 성공회의 종교적인 핍박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청교도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된 상황이 이르자 결국 1607년에 네덜란드로 임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그래도 참된 의미에서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역시 엄청난 경제적인 궁핍을 감수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여러 가지 충격을 겪으면서 너무도 혼란스럽고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그들에게 밀어닥치게 될 그야말로 지옥의 불같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작은 예행연습에 불과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영국에서의 상황이 다소 나아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청교도들은 즉시 새로운 희망을 가득 품고 새로운 소망과 꿈을 꾸면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작 영국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들었던 풍문과는 달리 자신들이 처음 떠날 때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은 너무도 크게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그들은 포기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참다운 교회, 순전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교회를 이루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다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신실한 일념을 다시금 불태우면서 전혀 새로운 그리고 과감한 또 다른 계획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근본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두신 신천신지를 찾는다라는 뜻에서 그 당시 미지의 땅으로 알려지고 있던 신대륙으로 아예 건너감으로써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2명으로 구성된 청교도 이민자들은 드디어 1620년 8월에 영국을 출발하여 3개월에 이른 오랜 항해 끝에 그해 11월 11일 매사추세츠주의 케이프캇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은 당시 막 이제 겨울 맹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 추위를 피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그리고 너무 협소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결국 거센 추위를 무릅쓰고 그들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감으로써 플리머스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정작 그 플리머스에서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혹독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계속되는 질병과 아주 인정사정 없이 닥치는 인디언의 공격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참담했는지는 그해 12월부터 2월 사이에 추위와 영양실종 그리고 질병 그 중에서도 괴혈병으로 죽은 사람이 50여 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대륙에 도착한 지 겨우 3개월 만에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이 죽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 그해 겨울 내내 거의 모든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는 부모와 자식을 잃고 계속 초상을 치러내야 되는 그 비통한 슬픔을 비극적으로 겪게 됩니다. 그만큼 그해 겨울은 그들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잔인하고 힘든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정말로 다윗이 고백했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련과 고통과 절망의 연속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최악의 처절하고도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서로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서 그 위기를 함께 견뎌내기 위해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인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 노릇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뚜렷한 소망을 붙잡고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죽음의 골짜기처럼 참으로 어둡고 암울한 그 시간들 그리고 지옥같이 잔인했던 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면서 결국 신대륙에서의 첫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자 그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합쳐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보리와 밀을 심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에게 결국 가을에 가서는 풍성한 수확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면서 그들은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이 씨앗을 파종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도대체 싹이 나오질 않습니다. 보관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후가 그 씨앗과 맞지 않는 것인지 도대체 아무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심었던 모든 씨앗들은 단 하나도 싹을 틔우지 못한 채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상황 앞에서 그들은 참으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신실한 그 소수의 무리들에게 이처럼 매정하고 비정한 그 대접을 계속 하시는 것인지 참 의아할 정도가 아니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쌍한 그들의 마지막 남아있던 아주 가나다란 희망, 가나다란 소망의 끈조차도 다 끊어버리고 걷어가시는 것일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적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모두가 굶어 죽는 그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당장 하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 손가락질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마치 욥기의 그 욥의 아내가 했던 것처럼 에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자라는 그런 체념 속에서 아마 모두가 함께 집단 자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항거했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풀무불보다도 더 지독해 보이는 이 극심한 시험의 불길 속에서 과연 그 청교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비록 남다른 경건과 투철한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들임이 분명했습니다만 그들 역시 생사가 벼랑 끝에 달린 이 절대적인 생존 위기 앞에서 특히 거느리고 있던 가족, 특히 자식들이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땅도 시간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썩어버린 그 밀과 보리 씨앗이 다시 싹을 내는 기적이라도 이렇게 달라는 간절한 애원 속에서 절망과 비탄에 젖은 통곡을 절규를 계속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처럼 참 순전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왕노릇하는 순전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부디 한 번만 도와달라는 간청을 수도 없이 되뇌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낯선 사람들이 그들을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그 근처에 살던 원주민인 인디언들인데 가까운 곳에서 작은 부족을 이루어 살던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아마도 생사의 막다른 상황에서 그 청교도들이 참 울부짖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도 측은하고 불쌍했던지 아마 그전에는 이들을 여러 가지로 괴롭히면서 참 공격을 했을 그 사람들이 그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이들을 참 애처롭게 여겨서 한 줌의 옥수수 씨앗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에서 이것이 잘 자라도록 할 수 있는 재배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초라한 천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청교도들은 그해 가을에 비록 풍족한 양은 아닐지라도 한동안은 간신히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약간의 식량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악전고투와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이 계속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감격적인 첫 추수의 그 결실의 참 결과 앞에서 청교도들은 자기들을 도와준 그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초촐하나마 눈물 어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청교도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효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여기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첫 추수감사의 예배 분위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신실한 성도들, 비탄과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했던 그들의 비장한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우리가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한 수확과 결실을 앞에 놓고 드리는 그런 흥겨운 분위기나 유쾌한 방식으로 치르는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단순한 형식적인 의례에 머물러버리는 그런 연례적인 외식적인 의식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아무런 감사의 조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니 그저 불평과 원망과 참 하나님이 향한 탄식만이 가득 찬 그 현실 속에서 인간이라면 당할 수 있는 가장 막다른 그 절망적이고 극한적인 생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추수감사제 예배를 드리던 당시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헐벗고 굶주리며 또한 죽음의 길을 계속 각오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좀 더 미래에 남아 나아질 것이라는 그 어떤 보장도 그들은 약속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극도의 그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이처럼 진정한 흔들리지 않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던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즉 이 청교도들이 직접 체험하고 표현했던 그 독특한 감사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헌신으로 담아낸, 그리고 그러한 헌신을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감사는 이미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있는 그런 수확의 또는 결실을 기초로 하는 힘에 닿는 대로, 우리가 힘에 미치는 대로 드리는 그런 수준에서의 감사와 헌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이 얼마나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에 대한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감사와 헌신의 최소 한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207면 27절로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이제 한참 역동적인 선교를 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유대 사회에서의 극심한 소외와 배타적인 그들의 공격을 받고 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섬김의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예물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처음 섬기는 사역의 기준이 나타나게 됩니다.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힘에 닿는 만큼 자신들이 헌신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다른 지체들을 도왔던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힘에 닿는 데까지, 힘에 미치는 데까지 우리가 감사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책임부터도, 책임조차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아 마땅한 실수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거룩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한다면 그것은 큰 징벌을 받아 마땅한 명백한 불순종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힘에 닿는 만큼, 힘에 겨운 만큼만 우리에게 요구할 뿐 힘에 지나도록 하는 감사와 헌신에 대해서는 결코 우리에게 요구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힘에 벅찬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강력하게 작동하여 성령의 아주 충만한 감동 속에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만이 자원하고 기쁨을 행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헌신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의지, 우리의 본능적인 그런 인간 본연의 의지를 동원해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대 한도라는 것이 기껏해야 힘에 닿는 만큼에 불과할 것입니다. 참으로 힘에 지나는 힘에 벅찬 감사와 힘에 겨운 그 헌신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주어지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아주 높은 차원에서의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정말 우리에게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공급의 손길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은혜 속에서 특별하게 허락되는 참 복스럽고 거룩한 감사요 헌신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두 렙돈, 참 하루의 생활비에 불과한 그 전 생활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렸던 이 과부의 이야기, 자신의 재산의 반 이상을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고백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가장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비했던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제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영화로운 산 제물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지역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물질적으로 헌신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극한 시련과 참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풍성하게 드린 감사의 제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이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자원한 그들의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은 한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니라 그 지역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된 특징이라는 데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분열과 개교회주의로 오염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과는 너무도 대조되고 있는 참으로 부러운 모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지극한 감사와 헌신의 열정들을 성경에 특별히 기록하도록 섭리하심으로써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지역의 교회들에게 높은 귀감을 삼도록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절망적이고도 비참한 현실과 정말 극도의 생존 위기를 겪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최초의 추수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진정한 감사를 표현했던 그 소수의 청교도들의 삶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그 아름다운 그리고 지극한 감사와 헌신의 본을 1500년도 훨씬 더 지난 후에 교회사 속에서 구현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벗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은 수준 높은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는지요.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대로 힘에 닿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열정과 힘 모두를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흔쾌히 쏟아 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 않을지요. 이와 같은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보존이 될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한 순결은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전혀 타협할 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거룩한 주님의 용사들이라는 그 존귀한 자리로 부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과 남은 신앙 여정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에 근거한 힘에 넘치는 감사, 힘에 겨운 헌신을 통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구하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영원히 간직하는 그런 복된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과 믿음의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마게도니아 교인들과 첫 추수감사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의 거룩한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 속으로 그 기적 안으로 늘 풍성하게 인도받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와 그 선하신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 추수감사들을 드렸던 그 청교도들에게 베푸셨던 은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누렸던 그 놀라운 감사의 은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주 앞에 늘 드려지는 복된 삶에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땅에서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늘 주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서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